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많이 바쁘시고 또 많이 힘드시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또 많이 외롭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모든 것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또 참여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고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4절까지 읽은 그 내용의 말씀의 키워드는 영광, 네 가지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영광, 환난, 인내, 연단. 이 네 가지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근데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환난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광과 인내와 연단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광에 이르는 인내와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참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complicated하고 그래서 이 정답이 없을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사실은 다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덴마크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학자입니다. 이 케르케고르는 인생을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수학책에 보면은 앞에는 문제가 있고 뒤에는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정답을 내가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을 먼저 본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학책에 있는 답이 자기 답이 될 수 있으려면은 실제로 그 문제를 자기가 직접 풀어서 답을 찾아냈을 때야 그 문제의 답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풀어서 정답을 얻는다. 그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 그래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푸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푸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바로 그것을 환난,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의 과정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꾸 정답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문제 과정에 있을 때 정답만 보고 그것으로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이 고난인데요. 고난이 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플 때가 있죠. 저도 컨디션이 이렇게 조금 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조금 이렇게 안 좋았는데요. 분명히 인생의 고난입니다. 아픔이라는 것은 그렇죠. 마음이 아플 때도 인생의 고난이고 육체적으로 아플 때도 인생의 고난입니다. 이 죽을 병에 걸렸다 낳은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집에 불이 났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늙은 고양이와 그리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 이 피카소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피카소 그림. 예. 이 피카소 그림 두 가지가 있는데 집에 불이 났다면은 만약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져 나올 수 있다면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오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고양이를 가지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사람이 아니 늙은 고양이는 죽더라도 얼마든지 조금만 돈 주면은 아주 이쁘고 또 싱싱하고 또 젊은 고양이를 살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이 수억이나 가는 그 피카소 그림을 가져오지 않고 그것을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왜냐하면은 고양이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생명,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픔의 고난의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은 깨달음을 갖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더 가치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재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뭐라 그럽니까? 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교육 207페이지에도 보니까요. 그 예언의 신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재난은 변장된 축복으로 저주는 변장된 자비로 보일 것이다. 이 재난은 변장된 축복으로 그리고 저주는 변장된 자비로 보일 것이다.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지만은 그 믿음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힘드니까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 꿈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니까요. 아주 커다란 십자가를 아주 힘겹게 가장 어렵게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이고 주님, 제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십시오. 경상도 말로는 잘라달라 하지만 표준 말로는 잘라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것을 잘라주셨어요. 자매는 꿈속에서 세 번씩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자를 때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너무 가벼워지니까 이제 주님께 이야기만 하면 잘라주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또 나가서 세 번이나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버릇이 되어버렸어요. 자꾸 이제 잘라달라.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뒤에 오던 사람들은 자기가 들고 오던 커다란 십자가를 이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보니까 손에 들어올 만큼 그렇게 작아졌습니다. 하도 자르고 또 자르다 보니까 이제 뭐 목걸이에 거는 장식용이나 손에 들고 다니는 장식용 그렇게 작아져 버렸어요. 자매는 너무 서러워 그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그 자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인생의 삶의 결과가 다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갑자기 교회를 다녔던 그런 자매였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이 그의 머리를 치면서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니라. 그 말씀이 평소 때는 그 꿈을 꾸기 전에는 참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성경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정말 그 말씀이 자기가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아멘 하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고난은 필수적일까요? 정말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단련하는 그런 것이 고난이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것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어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던 그 자매의 모습, 어쩌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정말 재림 성도로서도 신앙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면은 주님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 심령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고통을 제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것만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는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목표, 그 목표가 명확해지는 이유는 바로 고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영광의 목표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참여하는 것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영광의 길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우리가 별로 우리 인생 삶에서 물론 신앙 삶에서까지 그것이 별로 달갑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고난 가운데 두 가지가 필요함을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마지막 목표가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죠. 그런데 영광의 길로 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뭔가 하면은 그 두 가지가 바로 인내와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겪게 되는 것은요, 이 인내와 연단 받는 삶,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내를 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단을 잘 견뎌내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인내, 여러분 그것은 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만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제가 한문을 보니까요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참을 인자를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참을 인자? 그 위에 보면은 칼도자가 위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심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자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인내가 무엇인가 하면은 심장에 위에서 칼이 박혀 있는 그런 형상이 바로 이 한자의 구성 요소입니다. 심장에 칼이 박혀 있더라도 참는 것, 그것을 참을 인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참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저도 우리 모두도 이제 곧 예수님 재림 전에 환난의 때를 통과할 텐데요. 그런데 그 환난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환난이겠죠. 그러나 아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환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평의 때에, 평안한 때에 어떤 인류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미국에 지금처럼 평안한 적이 없었다고. 전쟁이 없고 정말 큰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이런 때가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안전할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전할 때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물리적인 외부적인 그런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정말 이 심적인 그런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라도 정말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영광에 이르는 신앙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요, 신앙이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참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성경을 떠나면은, 말씀에서 떠나면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별로 화를 내지 않을 그런 내용인데도, 별로 흥분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도 조금만 어떤 나의 귀에 거슬린다든지 또 눈에 거슬린다든지, 맞습니까? 이런 표현이 눈에도 거슬리고 귀에도 거슬립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 이렇게 있으면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요, 내가 조금만 말씀에서 떠나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조금 떠나고 보면은요, 당장 나타나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예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요셉의 신앙이 대단한 것이죠. 왜 요셉의 신앙이 그렇게 대단한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요, 요셉은 정말 잘 참는,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형들에게 노예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정말 짐승과 같은, 돈으로 팔렸다, 정말 그것은 짐승이에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노예로 이방 나라에 가서 13년 동안이나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노예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한 노예 생활을 요셉은 했습니다. 그냥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간 것이죠. 그래도 요셉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참았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무정한 형들을 만났을 때도 요셉은 잘 참았습니다. 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잘 참을 수 있을까? 사실은 요셉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뭐가 특별히 달랐을까요?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앙인이고 아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재림 성도이고 안식일 교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신실한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잘 참았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참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해졌다 그랬어요. 그가 노예로 있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정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입술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찬양이 그의 입술에 있을 때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잘 인내하는 그런 참는 신앙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무정한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보통 성격 같았으면 13년이나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무리 요셉일지라도 정말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참지 못할 그런 마음의 순간이 조금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요셉은 인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정말 화를 잘 내는 사람인가? 내가 조그만한 환경 변화에 정말 큰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입술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끝까지 자기를 믿지 못했을 때 그때도 요셉은 참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신앙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신앙의 본질은 고난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참는 것, 인내만큼 신앙 삶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연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이 뭘까요? 연단, 이렇게 딱 연단은 철을 이렇게 재련할 때 망치로 불에 달궈가지고 두드리는 것, 그래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 그것을 연단이라 그래요. 근데 정말 이 연단과 연상이 되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다는데 그 연단의 정말 그 뒤에 있는 배경의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할까요? 그 연단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경험입니다. 경험. 연단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의 경험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요, 많은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험, 그 경험의 시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실패의 경험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무엇의 어머니라고 그럽니까?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기회를 얻고 새롭게 도약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새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컴퓨터 스토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컴퓨터 이야기는 단상에서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는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컴퓨터 박사들이 두루두루 이렇게 앉아 계신데 감히 제가 컴퓨터 스토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베테랑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PC, 이 퍼스널 컴퓨터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신기원이 되는 중요한 해가 언제인가? 그것이요, 1975년이래요. 이 컴퓨터의 역사가 갈라지는 그 시점이 1975년.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7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여기 Popular Electronics라는 잡지에 광고가 하나 실림으로써 역사가 나눠졌습니다. 컴퓨터의 역사가. 근데 그 광고가 어떤 광고였는가 하면은 이제 처음 그 컴퓨터의 그 키트가 나왔는데요. 그것이 L타이어 8800이에요. 아마 김석수 집사님은 그것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L타이어 8800. 근데 그게 이제 얼마에 나왔는가 하니까 $397의 광고가 나왔습니다. $397. 1975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이니까요. 아마 지금 돈으로 하면은 4,5천불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지금도 4,5천불은 굉장히 큰 돈이죠. 하나의 그 컴퓨터 장비를 사기 위해서. 그런데 그 광고가 났을 때는 아직 그 컴퓨터에 대한 검증도 되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그 관심을 많이 갖지를 않았습니다. 뭐 학생들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그것을 L타이어 8800 그것을 구입을 하겠어요? 뭐 가정주부가 하겠어요? 지금은 제가 컴퓨터 교실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랩탑을 다 이렇게 가져옵니다. 랩탑도 가져오는데 보니까요, 윈도우 7 다 신형. 예, 그것도 할머니들도요, 요즘은 그거 하셔서 이 컬러도 빨간색, 뭐 초록색, 뭐 이런 거 아주 얇은 거, 제가 가지고 있는 투박한 그런 거 안 가지고 아주 세련되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부들이 그 광고를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그 광고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광고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경험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정말 이 하버드 법대를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법대를 다니는 이 청년이 법대를 그만두고, 야, 이 광고를 보고요,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니까요, 광고를 딱 보자마자, 야, 이제 이 개인 컴퓨터 시대가 열리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할 처지가 아니다 하고 당장 사직서가 아니지, 학교에는 뭡니까? 하여튼 학교를, 예? 퇴학서를 했는지 하여튼 학교를 관뒀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회사를 설립하고 컴퓨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그때 광고를 본 사람들이 2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대학생들, 아니면 대학원생들, 그것도 대학생들 초년생이 아니라 이렇게 뭐 3학년, 4학년 또 대학원생들, 이런 사람들이 그 광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요, 53년에서 한 56년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그 광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하버드 법대를 그만두고 컴퓨터 사업을 시작한 빌 게이츠. 예,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55년 10월 28일생이에요. 55년. 그렇죠.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CEO를 했던 폴 앨런, 53년 1월 21일생이에요. 53년. 그리고 공동 창업자가 세 사람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스티브 발머는 56년 3월 24일생이에요. 56년생 여기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죠. 예.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몇 년생인 줄 아십니까? 55년생입니다. 55년 2월 24일. 제가 생일을 다 조사했습니다. 지금 현재 IT 산업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는 구글의 CEO 에릭 휴밋, 이 사람은요, 55년 4월 27일생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컴퓨터의 신기원을 이뤘던 그 사람들이 그때 나왔던 그 광고, 정말 이 엘타이어 8800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이 정말 이 컴퓨터 IT 산업을, 지금 현재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IT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광고를 예사롭지 않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험한다는 이 연단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임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것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오늘 본 것이.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안식일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번도 정말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혼들을 정말 바라보는 그 눈이 한 번도 열리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망되는 경험 우리가 갖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이제 한 3년 넘어가니까 좀 단점이 보이고 실망되는 부분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도. 근데 많이 없기를 저는 참 기도합니다. 아픈 경험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쓰라린 정말 배신의 경험.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정말 한순간에 그 결초 보온을는 못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배신의 경험, 오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의 경험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미움의 경험,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경험도 있지만은 미움 받는 경험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의 경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과정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어디를 가기 위한 과정인가 하면은 바로 영광의 길에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요, 현실에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 가운데서 연단 만든 과정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의 과정을 피하지 않고 정말 절망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정금같은 그 하나님의 품성,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에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는 출세를 결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변호사들이 많이 있죠. 아, 실제로 우리 교인들보다는 주로 뭐 사위나 아들 2세들이죠. 근데 이 변호사가 정말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 변호사 사무실을 낼 만큼 그렇게 아주 인정받는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남보다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변호사가 된 후에도 국회의사당 앞에 사무실을 낸 후에도 자기의 실력이 뒤지지 않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연구하고 오랜 시간 연구하고 그렇게 하다 결국 업무 과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보니까요, 자기 신세가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절망하다 보니까 정신 착란증까지 이 사람에게 왔습니다. 자살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정말 이 간호사의 전도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선물로 준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시작하는 데는 무려 1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말 그 고난과 연단의 그 과정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을 붙들고 그런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하며 갈등하며 느꼈던 그 신앙 고백을 시로 적어서 표현하고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찬미가 269장입니다. 그 찬송시를 작시한 분이 바로 윌리엄 코퍼예요. 연단의 과정에서 소망의 영광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샘물과 같은 주 예수의 보혈 때문이라고 자신의 삶을 신앙, 자신의 삶의 그 신앙 고백을 작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269장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김석수 집사님은 앞으로 좀 나오셔서 우리 다 같이 1절, 3절만 함께 부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9장입니다. 예, 이 찬미가는 꼭 침례 받을 때만 부르는 찬미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 예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많도다. 살 동안 받는 인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인해를 늘 찬송하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정말 가능합니다.